야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대한민국의 제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그 세 번째 시리즈 맥스 얼라이언스 3탄입니다. 여러분, 그 인공지능이 제조업 현장에서 적용되는데 이게 대기업만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우리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인공지능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출 금형 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딥팜스 테크! 한번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가보시죠! 핵심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출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붕어빵 찍어서 이제 붕어빵이 나오는 그 과정, 그거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오늘 사출 공정에 인공지능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분이 계셔서 한번 직접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큰 덩어리, 요게 사출 공정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출 성형 기계고요.
아, 이게 혹시 이게 정부 국책 과제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금형 사출은 플라스틱과 같은 원재료를 금형 틀에 주입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에요. 일반적으로 붕어빵에 비유하는데요. 붕어빵을 찍어내는 틀이 금형, 붕어빵을 찍어내는 과정을 사출, 여기에 주입되는 붕어빵 반죽이 플라스틱 수지가 되는 거죠. 사출 공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되는데요. 원재료 공급, 사출, 후공정 순서로 진행되어 원재료 공급 단계는 인서트라는 일종의 금속 라인이 감겨있던 릴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금형으로 공급되는데요. 인서트가 뭐냐면 일종의 뼈대예요. 펠릿 상태의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금형에 주입하면 원하는 제품으로 성형이 되는데요. 금형에 주입되자마자 플라스틱은 여전히 뜨겁고 흐물거려서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죠. 그래서 모양이 변하지 않게 잡아주는 뼈대 역할을 하고요. 또 후공정으로 넘어가는 라인 역할까지 하죠. 바로 이게 제품을 찍어내는 금형인데요. 찍어내고 인서트가 쭉 내려가고 찍어내고 인서트가 쭉 내려가고 반복되죠. 이 과정이 모니터링되어서 실시간으로 불량은 없는지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인서트를 타고 자동으로 후공정으로 넘어가는데요. 후공정에서는 추가로 해야 할 가공이나 비전 혹은 현미경으로 불량을 검사하고 각 제품마다 고유의 번호를 새기는 마킹 작업이 이뤄지죠. 과거에는 이 모든 작업을 하는데 몇 명의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정확하게 두 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네. 게 이 부분만 이제 두 명인 거고 네. 원재료하고 그쪽 사출 성형하는 거랑 네. 여기서 나온 제품 처리하는데 두 명인 거고 네네. 거기에는 검사라든지 마킹 네. 이런 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합치면...
다 합치면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10명 되는 거죠.
아, 10명 정도까지. 10개 공정이 하나로 압축된 그 공정이다.
예, 예, 예.
아, 그리고 그 컨트롤 자체를 인공지능이 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좀 관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전에는 공정 하나하나마다 사람 손이 많이 갔어요. 릴에 감긴 인서트를 공급하는 거에서부터 릴이 모두 소모되는 시점을 예상해 교체해야 됐죠. 어려운 일은 아닌데 사람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됐어요.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는 동안 일하시는 분을 못 봤죠. 원재료 공급을 비롯해 사출하고 후공정까지 연결되는 웬만한 작업은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인공지능이 어디에 적용되냐면 사출 공정은 원래 이상현상이 매우 자주 발생한다고 해요. 압력이나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공정불량이 생기는 거죠. 과거에는 공정불량이 발생하는 것도 사람이 직접 현미경으로 보고 확인했고요. 공정불량이 생기면 사람이 기계를 세우고 사람이 불량의 원인을 파악하고 사람이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모양과 패턴을 학습하고 인식해 불량 여부를 판단하고요. 불량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온도와 압력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조절은 안 하고 관리자를 직접 호출한다고 하네요.
여기 보이시는 쇳덩어리 네모난 거 보이시잖아요.
네네.
그게 금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저기 금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 우리가 이 금형을 만드는 금형 공장에 갈 거예요.
네네.
두 번째는 이거와 유사하긴 한데 이런 화려한 장비가 없는 옛날 방식을 볼
네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예.
금형 공장으로 가는 길에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인공지능을 대기업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일자리 중 80%는 중소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에게 인공지능은 어떤 의미일까요?
옛날에는 뭐 처음에는 사람들이 일자리 없어지는 거 난리를 치는데 네. 막상 해보면은 그 막 무거운 거 나르고 아까 말한 지긋지긋한 일 하다가
네.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엔 좋아하죠.
일단 몸이 편하니까.
아.
5년, 10년씩 키운 재산인데
그쵸.
굳이 내보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 인물 키우려면 또 5년, 10년 투자해야 되는데
그쵸.
인공지능 도입했다고 뭐하러 내보내.
아.
그 사람들을 관리직으로 전환시켜서.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예. 거예요?
붕어빵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붕어빵 틀을 만들어야겠죠. 붕어빵 틀을 금형이라고 부르는데요. 금형 강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쇳덩어리를 진짜 정밀하고 정교하게 자르고 조립해야 손톱만한 초정밀 플라스틱 제품이 한 치의 오차 없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깨끗한 연구실 같은 분위기였어요.
이거를 이따가 이제 그걸 선반이라고 해요?
선반
뭐라고
뭐 이런 걸 이제 가공을 린? 하는 거죠. 고속 가공,
네.
와이어, 드릴링.
선반 드릴링 이걸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금형을 만드는
그렇죠.
기초 쇠가 이거다.
원재료가 되는 거죠. 네. 금형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형상을 가공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방정 가공을 하기 위해서 전극을 만드는 건데 엄청 정밀해요.
방전 가공이 뭐예요?
그 전기에 스파크가 일어나면은 네. 금속이 조금씩 깎이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네.
옛날에나 뭐 이렇게 선반이나 네. 밀링을 이용해서 깎고
아,
그런
밀링. 예, 네.
방법이 있는데 더 정밀하게 하려고 전기를 흘려가지고 네. 전기 분해에 의해서 금속을 조금씩 녹여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거의 뭐 아주 작은 양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네.
금속 표면을 녹여내는 거예요.
녹여내는 거예요?
전기를 이용을 네. 해가지고 방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방전.
네. 네. 방전.
이렇게 미세한 거를 뭔가 선반이나 밀링으로 깎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전기를 이용을 해가 녹여내는 거예요.
아, 전기를 이용해서 녹여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 이거는 네. 결국 근데 금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하죠.
아.
네. 보시면 얘는 동전 구리 합금인 거고
네.
얘는 금형 강이거든요.
아, 네.
이게 결과물이에요, 사실은.
아,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신 밀링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그 기계적으로 직접 원재료를 깎는 거거든요.
아,
그 네. 동전 깎는 게 보이시잖아요.
네네.
절삭유를 뿌려가면서 깎는 건데
네.
저 위에 있는 게 엔드밀이라 그래요.
네네.
칼 날인 거죠.
네.
근데 저게 이제 크기가 하나면 좋은데 작은 거, 큰 거, 아주 큰 거, 뭐 종류가 많아요.
네.
보통 수십 개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끼고 빼고 넣고 끼고 빼고 넣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흔하지 않게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요 자동
아~
공급 교체 장치, 자동 공급 장치가 사람이 하지 않아도 와가지고 자동적으로 진입하고 눌러줘요.
바꿔줘요 이거를?
예.
뭐 20번에서 6번으로 갑자기 바꾸고?
네 그런 식으로 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옛날에 사람이 문 열고 풀르고 아. 갖다 끼고 조이고 문 닫고 프로그램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거 그냥 한 번에 다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초기 작업하는 거예요. 아직 가공이 들어간 건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여기에 제품을 달아가지고
네.
수용액 안에다가 집어넣기 바로 전에 기준점 잡고 있는 거예요.
아. 네,
XY 기준점. 이게
아,
흔들리면 안 되니까.
평면.
아, 네.
평면. 이렇게 펴지지도 않고 이렇게 펴지면 안 되니까.
네네네. 아, 요건, 요걸 자르는 게 아니에요? 요걸 자르는 게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제품을 이제 자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아.
이런 식으로.
아, 이걸 자르면 이렇게 나오는
네.
거예요?
네.
오. 한번 만져봐도 돼요?
네.
오. 방금 말씀하셨던 요 실을 이용해서 자르게 되면 이렇게 정밀한
네.
게 잘리는
네.
거예요?
어. 이게 아. 압력 게이지가 여기 있거든요.
아, 네네네.
이게 아. 바늘이 안 움직여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움직여도 안
네네.
되고.
아.
예. 일정 양만큼만 움직여야 돼. 네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0이면 0, 5이면 5, 20이면 20. 그런 아, 아. 혹시 보이시나요? 실선 같이 돼 있는
네네,
거.
실, 실.
이게 네. 지금 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 은으로 된 은 합금 실이 들어가가지고.
아, 이 간은 거예요? 진짜 간으로 보이는데?
예, 엄청 가늘어요. 0.2mm 네. 그래요. 네. 수영액 안에 네. 금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금속은 저희가 지금 안 보이는 아, 건가요?
안 보이죠.
네네. 아,
아. 아까 광전 가공처럼 네. 그 금속을 살짝 녹여내면서 잘라는 거예요.
아, 네.
경계면이 안 보여요.
아, 아 경계면이 안 보일 정도로 미세하게 예, 예. 잘라내요?
예, 예. 그 방금 보신 세 개가 전체 공정의 한 7, 80%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 이런 식으로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요.
네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네. 또 있고, 여기도 있고.
네네.
다음번에 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것들을 볼트, 너트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조립을 해야 돼요.
네네네. 네.
부품은 다 만들었으니까 네. 요거를 조립만 하면 돼요.
이렇게 각자 예. 만들어서
수백 개를 조립을 해야 돼요.
네네.
가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저희가 봤던 막 그 부품 하나하나가 이게 다 아, 예. 조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일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부품을 외우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맨 마지막 단부터 시작, 안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작은 게 있고
네.
저거 정도면 작은 사이즈, 이 정도면 작은 사이즈예요. 큰 거는 사람만 해요.
아, 네네네.
저 보시면 저게 노란 거 네네네. 보이시죠? 저게 이걸 하나 올려놓고 뭐 45도, 90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각도를 돌리는 거예요. 갈아내야지 들어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그렇죠.
복수들 네. 보면 대패하잖아요.
네네. 너 아주 정밀하게 맞췄다고 하더라도 조금.
금속이니까 1마이크론만 안 맞아도 안 들어가요.
네네네.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네.
도면을 보면서 여기서 보정 작업을 하는 거죠.
아.
2D 도면 가지고 네. 보시는 부분이 있고 이걸 하나하나 치수를 확인하면서
네.
그래서 현미경으로 확대해 가지고 보면서 그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보신 그 부품인데
네.
그렇게 안 생겼는데 확대해서 보니까
이게 50배 확대한 거예요. 이게 85배?
네.
이거 형상이 이게
안 된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예요. 확대해서.
이거 만약에 예. 어. 여기서 뭐 크기가 좀 안 맞는다거나 그러면 이걸 또 수정을 이렇게 뭐 갈아낸 거나 네. 하셔야 돼요?
예. 네. 네. 이게 굉장히 이쁘게 된 거고 네.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러면 네. 갈아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갈아내세요?
이게
양이 많으면 기계로 하고 네. 양이 적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요 사이사이에 때가 있어요.
때요?
네. 그러니까 가공때라고 해서 때가 있는데 그걸 저희는 이제 래핑 연구원들이 그거를 다 래핑을 해주는 거예요. 광을 내주는 거예요.
광? 네.
네. 빠딱빠딱 하잖아요.
네.
원래 그렇게 안 생겨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는 색깔이 틀리잖아요. 여기는.
네네네.
요거를, 얘를 요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가 하는 일이.
아, 이걸 직접 갈아서 네.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광. 네. 광... 이거 맨질맨질하게 광 안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제품이
안 나와요?
네.
보이지도 않는 부품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거 45배 확대한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해주지 않으면 제품의 불량이 생긴답니다.
여기까지 끝마치면은
네.
아까 보신 금형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금형이 아까 그 사출 공정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예예예.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금형 관련해서는 여기가 끝이고
네네.
그 제조 기기가 아까 갑자기 1공장에서 보신 거는
네.
여러 개 공정을 압축해서 넣은 거라 그랬잖아요.
10개 공정이 하나에 들어가 있다고 예. 말씀하셨죠.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적용되기 전 사출 공정은 어땠는지 보러 갈 거예요.
이번에 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인공지능 사출 전용 시스템이 개발되기 이전에
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대조를 했었다라는 아.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아, 네. 예. 옛날에는 사람이 사출에 많이 개입을 했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아주 옛날엔 그랬고
네.
그러니까 요즘엔 또 그게 그 정도로 원시하진 않고요.
네.
여기는 공급장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가져와서 이거를
하나하나.
네.
거기 달아야 돼요.
어, 아까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비슷하지만, 여기는 자동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어, 무슨 개념이 없다고요?
자동.
자동이라는 개념이 없다. 금형이나 사출은 진짜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사람들이 할 때.
이게 작업장 이렇게 서가지고요. 네. 저걸 잡아요.
네.
그래가지고, 문을 연 다음에, 네. 이 인서트 원재료를 갖다가 손으로 저거 집어넣어 안에다가, 네. 이렇게 집어넣고, 네. 잘 됐나 확인하고, 문 닫고, 또 조작을 해가지고, 네. 이걸 가동을 시켜요.
네.
끝나고 나면은 또 문 열번호로 문을 열고 네. 안에 걸 손으로 빼내고
네.
여기다가 잘 보관을 하고
아~
다시 그 다음 거 집어넣고
아~
이게 뭐 이랩도 그래요.
네네네.
화상 문제
네.
그리고 공기가 안 좋으니까 들이마시는
네.
문제
네.
그리고 막 부딪히니까
네네.
좀 부딪힌 충돌 문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 이렇게 쌓이면은. 저런 상자들을 갖다가
네.
바람이 이렇게 날라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서 있어야 돼요.
아 지금 이게 서 있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작업을 한다고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군요.
네, 서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자가 이걸 달아주면은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쭉 빼가지고 안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아.
아까는 굉장히 마킹이라든지 검사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네.
이거는 없어요.
잠깐만. 아까 그 카메라 있었고 찍는 게 있었고 마킹이 있었는데
예.
그게 지금 없는 거네요?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걸 그냥 이런 상태로 찍어가지고
네.
다른 방에 가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검사를 현미경으로 검사하고
네.
그리고 손으로 마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정 공정마다는 다 있는 자동화 기계고 그
네.
기계를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그 컨트롤을 인공지능이 해주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기계 하나가 갖고 있는 생산력과 인공지능으로 컨트롤되는 그 기계의 생산력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생산성 측면에서요?
네, 생산성 측면에서.
거의 3배 차이 난다고 봐야 되죠.
3배요?
예, 예. 이 제조업은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네네,
아직은
네.
원재료 비용도 크지만,
네.
그러니까 시간을 세이브 해야 돼요. 이게 하나 찍는데 뭐, 10초, 20초 걸리니까
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서 1분을 쓴다 그러면은 제품이 6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네네네.
바꾼다 또 이제 그렇게 인공지능화 해놓으면은 복사가 가능하니까
네.
사람은 컨트롤 CV가 안 되는데
안 되죠, 안 되죠.
장비는 네. 돼요. 그리고 통제 시스템을 하나만 구축하면 돼요.
아, 네네. 에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게 될 수가
아.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네.
만족도가 낮아요, 만족도가.
아,
작업자가 만족을 웬만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일에.
네.
그런 공정이 많이 힘들죠, 몸이 괴로우니까.
그쵸, 그쵸.
우리나라에서 자동화랑 인공지능은
네.
계속 활성화가 될 거예요.
네네.
사람의 기본적인 그 욕구를 채워주는 그러한 네. 기술이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직접 이 현장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나라의 일자리 80%를 차지하는 게 중소기업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중소기업에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된 게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근로자들이 같이 일하기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인공지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대기업이 당연히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현장에서 본 거는 오히려 대다수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 인공지능이 확산되어야 우리 산업 전체적인 기초 체력이 좀 탄탄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세 편의 맥스 얼라이언스 시리즈를 좀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도입이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1년, 2년이 지난 조금 가까운 미래에는 완전히 달라진 한국의 제조업 현장을 다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번 시리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권이었습니다.